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게서 돌아오고 몇 세대가 흐른 후의 일입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가 그렇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에도 흠이 있는 동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아내와 이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대신 점을 치고 간음하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말라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백성을 향해 성결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첫째, 이 세상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멸망한 후 다시 건설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포로에게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이라는 무대의 커튼이 내려지지만 그 대단원은 하나님의 유대한 약속으로 막을 내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과연 이 예언대로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서 온 백성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2장. 여러분도 지난 날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얽매여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를 따랐습니다. 그와 똑같은 정신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와 감각의 욕망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 위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이 한 어떤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뽐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몸에다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들지 못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인 우리와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는 그들을 갈라놓는 미움의 담이 있어서 서로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주심으로써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율법에는 이방 사람을 따돌리는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셔서 평화를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미움을 없애버리심으로써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에게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둘 다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은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건물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뚝 섭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사시는 곳이 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26장.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벤이다.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루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만 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예리에게서 난 예리 가족과 아로드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5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살라에게서 난 살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르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르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만 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가족과 시므온에게서 난 시므온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롯 가족과 옐론에게서 난 옐론 가족과 얄리엘에서 난 얄리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50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라에게서 난 길라앗 가족이다. 길라앗 자손은 이에셀에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만 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안에게서 난 다안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예란에게서 난 예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만 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락에서 난 벨락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브밤에게서 난 스브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륵과 나아만이다. 아르덱에서 난 아르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암에게서 수암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암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인나에게서 난 인나 가족과 이스유에게서 난 이스유 가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가족이다. 부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만 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줘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줘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줘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아삭에서 난 고앗 가족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을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 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이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너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림의 감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면서도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근본된 행복과 만족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조금은 왜곡된 모습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대부분이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되든 사랑 없이는 못 산다고 노래하고 갈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치는데 남의 사랑을 바라는 것보다 나 자신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경험하면서도 쉽게 놓치고 마는 기쁨이 바로 주는 것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예수도의 희생은 바로 끝없이 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타락한 인류는 자신은 받고자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리면서도 이기적인 독선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그를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교회 속에서조차 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어서는 사람은 동물보다 분명히 욕심이 지나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들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행복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절대적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랑에 굶주려 갈증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각자입니다.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미 부어진 사랑을 누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지속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결코 거두어 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랑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사람에게 호소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잊었거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이 끝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사람에게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확고한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격한다면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바울사도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최고의 만족으로 삼고 삽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야 할 차례인 거죠.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사랑을 이제 옆의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고요. 여기서는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기쁨은 줌으로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받은 사랑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때 확인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31절인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받기 위해서 줘야 한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전체적인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인의 삶의 원리는 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옆으로 나눔으로 그것이 더 확인되는 신비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들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수 있는 것을 무한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중에 하나이겠죠. 복음을 줄 수 있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고 감격과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고 관심과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늘 그 대상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랑을 정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면서 누리는 사랑의 묘약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많이 놓치고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의 절대적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 속에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기도인들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가진 우리의 이기심으로 세상은 메말라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30절에서 36절이죠. 가진 자들이 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경제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것을 주어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약속이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질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38절의 표준 세번역입니다. 당시에 율법의 정신도 이것이었지만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갖지 못한 엄청난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메마른 것은 가진 우리가 풀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미움과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사랑의 창고를 닫아둠으로 세상의 영혼들이 기갈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의 말씀들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들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눈 속에 들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열매, 반석 위와 모래 위의 건축 등등을 사랑을 실천하라고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조건 속에서만 주고받는 것은 벌써 사랑이 아니며 행복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이지요. 결혼도 가정도 조건 속에서 지속해 간다면 그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벌써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조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조건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흥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짓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조건 없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가능하고 주님께서 이것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매일 노래하고 구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위선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조차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에 오히려 항변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만큼이나 받는 사람 외에는 이해가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처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받음을 모르는 자는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이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후생, 곧 죽음 이후 삶이 요청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칸트가 왜 사후생이 요청된다고 말했는지 제가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셋째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죽은 후에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던 일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을 천국에서 알아보고 그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로 다른 어떤 말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Are we downhearted? No, no, no. Are we downhearted? No, no, no. Troubles may come and troubles may go. We trust in Jesus, come will or woe. Are we downhearted? No, no, no.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